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어제 뉴욕 콜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2019 글로벌 평화 포럼 만찬에서 미북 실무협상에 대한 한국연합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언제쯤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냐고 묻자 시점이 낙관적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로 기대됐던 실무협상 재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담화를 통해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9월 말 전에 실무협상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북한의 담화를 봤다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할수록 없었다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제가 말할 게 못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사는 내일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반 토의 연설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 각급 정상급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대사급이 연설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 김 대사는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 일정에 실무진만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국의 국군의 날 71주년 기념식에 불참합니다. 오늘 한국 국방부가 밝힌 데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미국 내 일정을 이유로 이 같은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내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 합참의장 이치임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후 미군 사성장군 회의와 미 육군협회 회의에 참가합니다. 이렇게 일정이 겹친 이유가 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의 국군의 날 행사 불참에 대해 이례적이란 말이 나온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초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한국공군 창군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까지 부여된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불참하는 것은 최근 커지고 있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측은 과거 2년 연속 불참했던 사례 등을 공개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6년 기념식에 빠졌고 전임자인 커티스 스케퍼로티 사령관도 2015년 기념식에 불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산혁명 5주년을 맞은 홍콩에서 17주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오늘 시내 곳곳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홍콩 해방, 홍콩 독립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오쩌둥 전 주석의 초상화를 길바닥에 붙여놓고 밟는 등 강한 반중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일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중국 공산당 깃발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완차이 지역에서는 이에 맞선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인 민관인권진선은 어제 타마르 공원에서 우산혁명 5주년 기념집회를 열었습니다. 우산혁명은 지난 2014년 홍콩 곳곳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말합니다. 인도 북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8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ND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나흘 동안 우타르 프라데시주 중에 큰 비가 내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당국은 오늘까지 80명이 숨졌다고 발표하고 호우에 관한 적색 경보를 발동했습니다. 당국은 사망자 대부분 주택 붕괴가 원인이라며 벼락에 맞아 숨지거나 익사한 이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아시아 일대의 우기인 몬순은 6월 중하순에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현지 당국의 비공식 집계 결과를 인용, 등록 유권자의 20% 정도에 불과한 약 200만 명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대선에 약 700만 명이 참가했던 데서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현재 아프간의 등록 유권자 수는 약 967만 명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대선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미디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2, 3주 안에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한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뉴욕에서 만났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Well, we'll see. Right now, people would like to see that happen. I want to know what's going to be coming out of it. We can know.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당장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기를 원하며 회담 개최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적극 권하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유보적인 입장인지 최원기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지난 2월 말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약 7개월가량 그 교착 상황이 계속되는 있는 상황인데요. 미한 이제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당초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대신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최근 그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신호가 많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총회에 왔고요. 유엔총회 연설에 앞서서 23일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진 겁니다. 정상회담이 약 65분간, 1시간 조금 넘게 된 거죠. 65분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두 정상의 그 모두 발언 그리고 기자들의 그 질문 답변이 있었고요. 이어서 그 비공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지금 방금 들으신 것은 그 모두 발언과 기자들의 그 질문 답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3차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세계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상회담 쪽으로 이끌어서 비핵화로 가야겠다 이런 그 입장을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들으신 대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먼저 그 실무 미북 협상을 열어서 그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그 미북 정상회담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뭐 어떤 얘기가 그 비공개 정상회담에 열렸는지 몰라도 상당히 그 정상 간의 같은 발언이 그 대통령의 그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현철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뭐 혹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크게 주목이 됐고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좀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예.
또 미국이 그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시할 어떤 그 체제 안전 보장, 제재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점을 확인했는데요. 새로운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그 한국이 할 수 있는 제재 완화 조치 여기에 대한 논의도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한 것이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멕시코 접경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재임 당시에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는 동안 얼마나 결과가 나빴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도 새로운 방법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방법론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 새로운 방법론은 그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셈법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그 실무 협상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실무 협상에 이달 말로 그 많은 그 관측이 나왔던 실무 협상이 예. 이달 안에 어렵게 된 것도 이 새로운 셈법,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교산법을 놓고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과연 뭐 그럼 어떤 언급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그 정상회담 들으신 대로 이제 모두 발언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 응답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까 들으신 것 얘기도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사람들이 그 당장 그 3차 정상회담을 보고 싶어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난 좀 미리 좀 알기를 원한다 이래서 이제 실무협상을 중시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또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북한에 핵실험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그 기자들이 그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 대개 한 17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대부분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 상황과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약 1년 앞으로 지금 다가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 사건 뭐 유세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뭐 일종의 그 외교적 업적 북한과의 어쨌든 전쟁도 없고 핵실험도 없고 무슨 그 ICBM 발사도 없었다 이런 것을 하나의 강조하려는 그런 하나의 그 의도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한미 정상은 뭐 모두 발언 뒤에 한 시간 가량 꽤 긴 시간인데요. 비공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뭐 여기에서 아무래도 뭐 북핵 문제가 주요 뭐 논의 사항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모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또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 이렇게 가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그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두 정상이 많은 논의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한미정상회담, 미한정상회담이 지난 6월 말 서울에 열린 데 이어서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렸고요. 또 문 대통령 취임 후에 벌써 9번째 회담이 열렸는데 이번 회담에서도 역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겁니다. 지금 특히 그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서를 교환했다 이런 것이 알려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또 새로운 방법론도 거론하고 이래서 실무협상에 대한 어떤 그 기대들이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려서 특히 주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어떤 그런 그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예.
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어떤 정신 이것이 그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점들을 거듭 확인을 하긴 했는데요. 가장 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한을 어떻게 그 실무 협상으로 견인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예. 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뭐 중재자로 자처를 하기도 뭐 했고 또 실제로 중재자 역할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뭐 제재 완화 등의 얘기를 혹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 미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한 것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무력 사용을 안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뭐 전에도 합의된 내용인데요.
예.
이번에도 이 같은 그 원칙을 하나 합의했다 이런 것을 이제 청와대가 발표해서요. 아, 무력 사용 중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실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제 비공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어떤 것이 이제 오가 갔는지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한국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을 보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비핵화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고 그 실천, 그러니까 비핵화를 한꺼번에 지금 다 할 수 없으니 아,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난번에 그 2월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이제 시도됐다가 결렬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변을 먼저 그 비핵화를 하고 검증은 그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문제되면은 비핵화 과정이 시작될 수가 없으니 영변 비핵화를 먼저 하고 검증은 영변 다음으로 좀 늦추자 이런 그 입장인데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주고받기, 그러니까 북한도 한 걸음 양보를 해서 비핵화에 이거를 하고 여기에 미국도 이제 하나하나 양보해서 하라 이런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 예를 들어서 뭐 국교 정상화를 하고요. 또
예.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문서로 써서 보장하는 이런 안전보장도 하고 또 북한은 또 제재 해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미국도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정도의 선물을 줘서 북한도 비핵화하게 되면서 뭔가 얻었다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주고받기형 제재 해제 이런 걸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자 이런 거기였기 때문에요. 이번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 문제 외에 이 미국과 한국 간에는 이 방위비 분담 문제도 지금 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참 큰 사안입니다. 혹시 뭐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그 상당한 기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한국은 미군이 그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으로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에서는 이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약 5배 정도 예. 늘려야 한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양측 간에 상당히 그 견해차가 큰 상황인데요.
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그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늘려서 미국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방위비 인상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국은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한 분담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예.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국산 무기 구매비나 방위비 분담금을 꾸준히 늘려서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위터를 통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한국은 부유한 나라, 미국에 더 많은 분담금 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 또 지난달 열린 한 만찬에서도
예.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는 게 뉴욕 아파트 월세에 수금하는 것보다 더 쉬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어떤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tremendous untapped potential.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늘 해온 얘기인데요. 자, 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그 TV를 통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상당히 짧습니다. 다 합해서 그 한 1분가량 될까요? 그런데 예. 그 중에 이제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이 이란처럼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북한이 이를 실현하려면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요. 어쨌든 짧은 것이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번 30가량 그 연설을 했는데요.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예. 요새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중국 간이 그 일종의 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난 또 미국의 입장 이런 걸 설명을 하고 또 이란이 최근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 이를 비난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북한은 그 중국과 이란에 밀려서 그런 것인지 한 1분가량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의 그 잠재력을 그 활용하려면은 그 비핵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평소에 그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해왔던 그런 얘기고요. 이건 좀 그 북한의 사정하고 해보면 역시 그 북한의 가장 아픈 대목을 그 친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아시겠죠? 북한은 얼마 전에 그 경제발전 5개년 계약, 경제건설에 상당히 많은 걸 걸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 정권의 그 명운이 갈리는 정통성이 이제 생기는 이런 하나의 그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경제발전을 통해서 그 하나의 그 정통성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제재를 풀어야 되고 제재를 풀고 싶으면 비핵화를 해라.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이제 전 세계 그 지도자 앞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 눈에 띄는 표현이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자신의 그 유화적인 접근법,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접근법을 설명한 과정에서 예.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런 자신의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런 설명으로 보이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은 어느 누구든지 전쟁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해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김정은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예. 이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가시적인 비핵화 행동을 취하라 이렇게 촉구한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면 관계 개선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점도 시사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란 문제를 언급한 뒤에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들 가운데 한때 미국의 가장 큰 적들이었던 나라들이 많다. 미국은 결코 영원한 적을 믿지 않아왔다 이러면서
예.
지금 미국은 적성국이 아니라 파트너들을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북한이 용기 있게 비핵화에 나서면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또 한 측면에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뭐 다른 나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짧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짧게 넘어간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백악관은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그 미북 관계 지금 시기 상황 문제와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지난 9월 9일이죠. 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서 아, 미국과 북한이 그 9월 하순에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 을 밝혔고 또 여러 가지 북한에서 그 대화를 시사하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연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갖고 있는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 예를 들면은 제재 완화라든가 대북 안전 보장이라든가 단계적으로 뭐 비핵화를 한다든가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그 패 카드로 치면 이런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셈이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 이, 그 같은 자신의 그 계획, 그 작전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원칙적인 선에서 비핵화를 그 경제적 발전을 하고 싶으면은 비핵화돼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이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뉴욕에서 23일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한반도 비무장지대, 북한에서 이제 붕괴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예.
비무장지대가 크게 있는데요. 그것을 그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잠깐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그에 대해서 혹시 그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평가가 어땠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달라진 대북 접근법, 유화적인 태도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2년 전 유엔총회 연설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북한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또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다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
예.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 또 올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렇게 거치면서 올해 유엔총회에서는 그 북한의 잠재력 실현하기 위해서 비핵화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 머물면서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주목을 하면서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태도는 북한과 계속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그 현재 기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3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실무 협상에서 중요한 그 합의들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 간 비핵화 합의 도출 어렵다. 이런 점은 그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됐고 따라서 실무급에서 최대한 많은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힌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 한 가지 지적하는 점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 북핵 문제 해결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북한의 잠재력 언급한 거 이번 처음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구체적인 방법은 역시 나오지 않았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회의적인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문 대통령이 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한 그 제안에 대해서 혹시 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그 평양의 집무실에서 아마 TV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보셨을 텐데요. 북한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은 건 없고요. 그것을 뭐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 북한은 모든 것이 그 미북 관계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아마 열심히 보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대책을 세우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번 그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3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전쟁 불용, 예. 또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이를 하나씩 풀어보면 먼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예. 이제는 완전한 종전을 이뤄야 한다. 이것이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또 두 번째 상호 안전보장 관련해서는 한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라 예.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특히 그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공동번영 원칙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아시아 및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 또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요구하는 안전보장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뜻을 밝힌 걸로 보이고요.
예.
또 비핵화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결국은 북한 경제,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기자가 그 아베 총리 유엔 연설은 어땠는지 그 부분도 좀 함께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아베 총리는 지금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이번 유엔 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희망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볼 결의를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 접근법도 지지한다 이런 점도 덧붙여서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김 위원장과 조건 없는 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계속 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본의 행태는 파렴치와 모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무턱대고 마주왔는데 전혀 흥미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꾸어서요. 한국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소식입니다. 국정원이 24일 국회 보고를 했는데 2, 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데 최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그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24일 그 한국 국회 그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그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 2, 3주 안에 미북 실무협상이 그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서훈 국정원장이 24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그 10월 한 둘째 주까지는 아마 미북 협상 이런 날짜가 이제 나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6일을 전후해서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그 국회 보고 내용인데요. 10월 6일 전후 이렇게 특정 날짜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북중 수교 70주년 또 1,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던 그 전례 등을 볼 때 김 위원장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 이것이 그 국가정보원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6일에 북중 수교일 전후로 김 위원장의 방중과 5차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 그 지역은 북경 지역이나 또는 동북 삼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실제로 중국 지린성 툼원과 랴오닝성의 단둥둥 북중 접경 지역의 공안 단속이 최근 강화됐다 이렇게 보도라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비한 것이다. 이런 말이 해당 지역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그 무역 전쟁의 양상으로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목표가 더욱 확실해졌다 이렇게 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자신의 편으로 좀 더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 이래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지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9월 실무 협상이 무산됐다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9월 9일이죠. 그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제 미국과 9월 하순에 맞이하는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혀서 이제 실무 협상이 9월 중에는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그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안에 실무 협상이 그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미북 실무 협상이 이제 일단 그 물 건너갔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항상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목표물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화에 관여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 얘기는 미국은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이 일단 여러 조건 이런 걸 달지 말고 만나고 싶은 날짜와 장소를 정하면 미국은 나가서 의견이 비건 대표든 누구든 그 실무 협상을 갖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이 과거에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그 협상 팀을 이끌었던 김계관 지금 현재 외무성 고문 명의로 담화가 나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망이 밝지 못하다 했는데 지금 어떤 얘기인가요?
네, 북한의 그 원로 외교관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 김계관 전 그 외무성 제1부상을 했고 그 미북 비핵화 그 회담에 이제 여러 차례 나온 그 원로 외교관인데요. 담화를 냈습니다. 27일 날 그 담화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용단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지금처럼 그 선비핵화를 바라는 이런 상황에서 그 무슨 정상회담을 열더라도 무슨 돌파구가 열리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후 과정을 좀 살펴보면 북한은 아마 그 지난 9월 9일 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좀 여기에 그 호응해서 좀 그 어떤 그 선물 예를 들어서 그 제재 완화 방침이라든가 안전보장이라든가 이런 선물 보따리를 좀 미리 좀 내놓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뒤로 뭐 저희가 그 보도해드린 대로 미국이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에는 그 미국 국장 이런 사람 명의로 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격을 좀 하나 높여서 김계관 그 전 제1부상이 고문 자격으로 담화를 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미국에 대해서 하나의 촉구를 한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남북 간에는 이 돼지 열병이 참 크게 그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국의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평안북도에 돼지가 전멸했다. 아예 돼지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고기 있는 집이 없다. 그런 불평이 나올 정도로 북한 전역에 그 아프리카 돼지 이 문제가 상당히 확산됐던 그런 징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보고를 했어요.
예. 자, 방금 한국의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듣고 보니까 정말 북한의 돼지 열병 사태가 정말 심각한가 보죠?
네, 심각하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뭐 VOA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지난 5월 말이죠. 5월 30일 날 그 세계 동물보건기구 OIE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강도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돼지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도살했다 이런 보고를 하고 그 뒤로는 대체로 뭐 그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그 혹시 그 돼지 열병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북한이 방역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제 이것이 잡았는지 이것이 이제 상당히 궁금하던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국정원이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고를 하면서 북한이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 방역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그 소용이 없고 전역으로 확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들으신 대로 평안북도 같은 경우에는 돼지가 전멸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확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북한의 그 돼지 열병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돼지 열병이 이제 한국 서해안 뭐 강화도 뭐 이쪽으로 지금 이제 넘어온다고 해서 지금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북한의 입장에는 이미 뭐 시기가 늦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방역을 함께 하면 뭐 효과적이진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돼지 열병이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까지 확진된 농가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가를 보면 모두 남북 사이를 흐르는 하천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이 그런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남북 접경 지역까지 그 확산된 돼지 열병이 한국으로 유입됐다 이러면 바이러스가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한국으로 넘어온 경로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방역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을 설득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에서 처음 발병됐을 때 지난 5월이었죠. 이때에도 그 공동방역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확진이 나오면서 방역 협력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평양이 아닌 지역에 한국의 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방역을 하는 것을 크게 꺼려하고 있다. 또 북한의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도 공동 방역 같은 이런 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한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 그리고 한국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문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오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이것만 보이면 아, 이곳이 바로 워싱턴 DC구나 하고 단성을 내게 되는 것 중에 하나. 연필처럼 끝이 뾰족하고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서 더욱 돋보이는 그것은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리는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다시 방문객을 받기 시작한 미국 역사 문화의 상징 중의 하나인 워싱턴 기념탑 이야기입니다.
다시 문을 연 워싱턴 모니먼트, 워싱턴 기념탑.
지난 9월 19일 워싱턴 기념탑 앞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지역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워싱턴 기념탑의 재개장을 축하하는 행사에 자리했습니다.
iconic landmark in the nation's capital has been closed for most of the past 8 years after a 5.8 magnitude earthquake in 2011.
지난 2011년 워싱턴 DC 지역의 지진으로 기념탑이 150여 군데 균열이 생겨서 긴급 보수를 한 뒤에 재개장을 했지만 이후에도 노후된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최근 3년간 수리와 정비 또 내부 시설 현대화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 제프리 레인볼드입니다.
We totally rehabbed and rebuilt the elevator system, so that's new cabling, new programming that goes with it, refurbished the motor that's part of it, and then also incorporated.
예정됐던 재개장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면서 과연 언제쯤이면 워싱턴 기념탑에 올라가 볼 수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했었는데요. 지난 9월 19일에 닫았던 문을 활짝 열고 미국 역사와 문화의 상징, 워싱턴 DC의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워싱턴 기념탑이 방문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 대변인 마이클 리터러스트입니다.
It's always a very difficult ticket to get in Washington, certainly as we open after a three-year delay.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방문 예약 창구가 열리는 10월 19일 전까지는 매일 아침 기념비 앞에서만 무료 입장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일찍 가지 않으면 입장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DC 최고의 명소가 바로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We are very happy.
We are very thankful.
All the tickets are sold out.
개장 날 아침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조상이 워싱턴 기념탑 건설을 위해서 돌을 기부했다는 중국 상하이에 선 노부부가 보여주는 증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기념탑은 백악관, 국회의사당과 함께 수도를 상징하는 특별한 건축물입니다. 워싱턴 DC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념탑을 배경으로 한 사진 한 장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로 워싱턴 DC 관광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amed after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monument is a dramatic feature on the Washington skyline.
특별 행정 구역인 수도 이름에도 이 워싱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높은 기념비를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근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주에서 수도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아,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석조 구조물이 바로 워싱턴 기념탑이니까 말입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Washington Monument is really one of America's first major public-private construction partnerships.
워싱턴 기념탑의 건설 공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퇴임하고 약 50년 뒤인 1848년에 시작됐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의 도심 구조를 설계했던 건축가 로버트 밀스 씨가 디자인을 했고요. 정부가 아니라 처음으로 민간 자본으로 시작된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쌓아 올려지던 기념비가 자금 부족과 남북전쟁으로 여러 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미국 의회가 관여하고 군 기술자가 투입되면서 1884년에야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됐는데요. 150피트 45m 높이에서 기념탑의 색이 바뀐 것으로 그 우여곡절의 사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en the monument was completed in 1884, it was the world's tallest building bar none.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을 좁혀가는 직육면체의 워싱턴 기념탑은 끝이 뾰족한 첨탑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높이는 169.3m입니다. 완공 몇 년 뒤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 세계 최고 높은 건축물의 영광을 내줘야 했지만 기념비 완공 당시에는 세계 최고였고 지금도 수도 DC에서는 워싱턴 기념탑 높이 이상의 건축물이 없어서 그 의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동강변 김일성 광장 건너편에 서 있는 주체사상탑, 이 워싱턴 기념탑을 본따지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워싱턴 기념탑보다 몇십 센티미터 더한 170미터 높이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도의 상징적인 위치에 자리한 워싱턴 모니먼트.
워싱턴 기념탑은 146에이커, 59만여 제곱미터 크기의 잔디광장, 미국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셔널몰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기념탑의 기반이 주위보다 약간 높은 언덕에서 시작돼 있어서 인근 어디에서도 우러러 보게 돼 있는 위치입니다.
You're not only 500 feet above the city, it's a city that does not have tall buildings. So you have these wonderful unobstructed views.
탑의 150m 높이에 마련돼 있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은 워싱턴 기념탑이 왜 그 자리에 세워졌는지 설계자의 해안을 감탄하게 합니다. 세단장으로 현대화된 승강기를 타고 기념대 전망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수도 워싱턴 DC가 보입니다. 1.6km 북쪽으로는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관저인 백악관이 보이고요. 남쪽으로는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과 봄이면 분홍빛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인공호수 타이들 베이슨이 펼쳐집니다. 서쪽으로는 2차 세계대전의 의미와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시설을 지나서 멀리 16대 대통령 링컨 기념관을 마주하고 그 뒤로 미국 건국의 사적이기도 한 포토맥강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이 잠든 알링턴 국립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기념탑의 동쪽으로 20개의 박물관을 양쪽으로 둔 3km 거리의 잔디광장 내셔널몰이 뻗어 있는데요. 그 끝에 세계 정치의 중심, 돔 양식의 미국 국회의사당이 한눈에 들어오는 경이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높게 뻗은 기념탑의 둘레를 감싸며 개양된 수십 개의 성조기를 지나 기념탑 안으로 들어가는 한 해 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150m 높이에서 수도 워싱턴 DC를 조망하면서 미국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어제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2019 글로벌 평화 포럼 만찬에서 미국 실무협상에 대한 한국 연합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제쯤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냐고 묻자 시점이 낙관적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로 기대됐던 실무협상 재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담화를 통해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9월 말 전에 실무협상이 열리기를 희망하는 북한의 담화를 봤다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었다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제가 말할 게 못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사는 내일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반 토의 연설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사급이 연설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 김성 대사는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 일정에 실무진만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국의 국군의 날 71주년 기념식에 불참합니다. 오늘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미국 내 일정을 이유로 이 같은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내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후 미군 사성장군 회의와 미 육군협회 회의에도 참가합니다. 이렇게 일정이 겹친 이유가 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의 국군의 날 행사 불참에 대해 이례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초청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한국공군 창군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까지 부여된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불참하는 것이 최근 커지고 있던 한미동맹 약화 우려와 관련 있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측은 과거 2년 연속 불참했던 사례 등을 공개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6년 기념식에 빠졌고 전임자인 커티스 스케퍼러티 사령관도 2015년 기념식에 불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산혁명 5주년을 맞은 홍콩에서 17주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오늘 시내 곳곳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홍콩 해방, 홍콩 독립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오쩌둥 전 주석의 초상화를 길바닥에 붙여놓고 밟는 등 강한 반중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일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중국 공산당 깃발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습니다. 완차이역에서는 이에 맞선 시위대가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인 민관인권진선은 어제 타마르 공원에서 우산혁명 5주년 기념집회를 열었습니다. 우산혁명은 지난 2014년 홍콩 곳곳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말합니다. 인도 북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8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ND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나흘 동안 우타르 프라데시주 등에 큰 비가 내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당국은 오늘까지 80명이 숨졌다고 발표하고 호우에 관한 적색경보를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사망자 대부분 주택 붕괴가 원인이라며 벼락에 맞아 숨지거나 익사한 이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아시아 일대 우기인 몬순은 6월 중하순에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집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오전 오후 계속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6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도 내내 맑으면서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해주에서도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m, 서해에서는 0.5m 정도 일겠습니다. 평양은 오전 오후 계속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도 내내 맑으면서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7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해주에서도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m에서 1m, 서해에서는 0.5m 정도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